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와 이란이 시리아 정부군을 지원하기 위해 시리아 북부 알레포 지역에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스티브 워런 연합군 대변인은 시리아 정부군이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알레포의 전투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미 국방정보관리들은 러시아가 북부 팔미라를 탈환하는 데 사용했던 각종 화기들을 이동시키며 서서히 알레포 주변 지역에서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지원하는 시아파 민병대 수백 명도 시리아 정부군을 지원하기 위해 알레포 지역에 집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은 시리아 전투에 임할 시아파인들을 이라크에서 대거 영입하고 있는 가운데 시리아에는 현재 시아파 민병대 14,000여 명과 이란 정부군 3,500여 명이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의 군사작전을 확대하기로 한 덴마크 정부의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덴마크는 그동안 이라크 내 ISIL 목표물을 겨냥한 미국 주도 연합군의 공습에만 참여해 왔습니다. 하지만 덴마크 의회가 지난 19일 시리아에 대한 군사작전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덴마크군은 F-16 전투기 7대와 병력 400명을 동원해 연합군의 작전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덴마크의 이번 결정은 ISIL 소탕전이 점차 탄력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카터 장관은 밝혔습니다. 미국은 ISIL이 이라크 북부와 서부를 장악한 직후인 지난 2014년 8월부터 공습을 시작했으며 연합군은 지금까지 11,500여 차례의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연합작전지휘센터의 총사령관 직책을 맡아 군 통솔에 더 두드러진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고 중국 관영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어제 연합작전지휘센터를 방문해 관계자들에게 세계 군사혁신 추세를 면밀히 주시하고 정보화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필요한 연합전투지휘체계 조성에 매진할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미 군 통수권자이지만 이번에 총사령관 직책까지 맡아 230만 명의 인민해방군에 대한 직접 지휘권을 갖게 됐습니다. 시 주석은 중국 공산당 총서기와 최근 신설된 국가안보회의 의장직도 맡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지난주 지중해에서 선박 침몰 사고로 500명이 익사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생존자 41명을 대상으로 한 면접 조사를 토대로 이같이 추정했습니다. 이들은 소말리아와 에티오피아, 이집트, 수단인들로 그리스 인근 해상에서 며칠째 표류하다가 지난 16일 상선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이에 따라 아프리카를 출발한 대형 선박이 지중해를 건너다 리비아와 이탈리아 사이 해상에서 전복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대형 선박이 지중해에서 침몰했다는 소문이 번지기 시작하는 가운데 만일 사실로 확인되면 지난해 4월 리비아 해상에서 800여 명이 사망한 이래 유럽 난민 사태와 관련해 또 다른 대형 참사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에콰도르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최소한 570명으로 늘었다고 에콰도르 당국이 밝혔습니다. 에콰도르 위험관리청에 따르면 사망자 외에도 155명이 실종 상태이며 부상자도 7,015명에 달합니다. 이 밖에 이재민 2만 5천여 명이 임시 거처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망자 대부분은 만타와 포르토비에조, 페데르날레스 등 3개 지역에 집중됐습니다. 라파엘 코레아 에콰도르 대통령은 이들 피해 지역 재건을 위해 세금 인상 등 일련의 재정 조치들을 발표했습니다. 코레아 대통령은 피해 지역 재건에 수년이 걸리고 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며 단기간의 비용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의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은 서방 국가들의 러시아에 대한 고립화와 독자 제재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은 오늘 러시아 관영 매체인 로시스카야 가제타 신문 기고문에서 러시아를 고립시키려는 서방 측의 시도는 결코 효과적이지 못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러시아에 대한 독자 제재가 추가되더라도 어떠한 결과도 얻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2일 1일 목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장량입니다. 오늘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90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영국의 최장수 군주로 64년 동안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90세 생일을 맞은 오늘 엘리자베스 여왕은 평소대로 궁을 거닐고 가족들과 만찬을 하면서 조용히 생일을 맞는다고 합니다. 6월 초에 여왕의 생일 주간이 있긴 한데요. 이를 앞두고 영국 언론들이 여왕의 생일을 다루는 방송물을 제작하고 특집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영국 언론은 물론이고요. 미국 언론인 이 USA Today도 90세가 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 대한 90가지, 90가지 사실이라는 제목으로 여왕의 삶을 소개했는데요. 언제 태어났고 무슨 공부를 했고 2차 세계대전에 트럭 운전을 했고 등등 수많은 얘기들이 있더군요. 여왕의 생일을 축하하는 이슬람 교도인 무슬림 여성이 케이크를 직접 만든 것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영국의 시민단체가 여왕 사후에 군주제 폐지를 놓고 국민투표를 하자고 주장하면서 이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른 민주주의 국가처럼 국민선거를 통해서 지도자를 뽑자는 것이죠. 또 여왕의 생일에 오늘 영국은 귀한 손님을 만나요.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늘부터 3일 일정으로 영국을 방문하는데요. 이 브렉시트, 그러니까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저지하기 위한 방문이라고 합니다. 6월에 영국의 EU 탈퇴에 대한 국민투표를 앞둔 시점에 방문을 하는 것이라 더 주목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영국 여왕의 생일을 맞아서 국제사회는요, 여왕의 생일 풍경은 물론이고요, 여러 현안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뉴스와 세계 소식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구촌원을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먼저 보겠습니다. 워싱턴 오늘 아침 기온 14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4월 22일 금요일 북한 대체로 흐리겠고 평안북도와 함경북도는 아침부터 낮 사이에 가끔 비가 오는 곳 있겠습니다. 오후부터 대체로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2도에서 14도, 낮 최고 기온 2도에서 22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보겠습니다. 평양 오전에 구름 많겠고요. 기온은 12도에서 17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신의주 역시 오전에 구름 많겠습니다. 9도에서 18도. 개성 역시 오전에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9도에서 16도 예상합니다. 함흥 지역은 오전에 구름 끼다가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12도에서 22도 분포. 끝으로 청진 지역 오후에 한때 비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기온은 6도에서 10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날씨 전해드렸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도록 하죠. 랜디 크로포드가 부릅니다. People Alone 들어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 갖고 나오셨습니까?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에서 걸프협력회의 정상들과 만나 중동 안정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중국 인구가 처음으로 13억 7천만 명을 넘은 가운데 고령화도 더욱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고요.
네.
영국에서는 여왕의 90세 생일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오바마 대통령의 중동 방문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어제 사우디아라비아에 도착했습니다. 살만 사우디 국왕과 정상회담을 가졌고요. 오늘은 걸프협력회의 정상들과 만나고 있는데요. 걸프협력회의 회원국은 사우디와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등이고요. 모두 네. 이 순위파 왕정 국가들인 6개 나라입니다.
예. 자, 정상회의에서 어떤 의제를 논의하나요?
중동 안정을 위한 협력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회의에서는 구체적으로 시리아와 예멘, 이라크, 리비아 사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는데요.
네.
시리아에서는 몇 년째 내전이 계속되고 있고요. 또 시리아와 이라크 모두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에 의해서 이제 폭력 사태가 계속되고 있죠.
네.
또 예멘과 리비아도 극심한 정치적 혼란이 계속되는 나라들입니다. 또 두 번째 회의에서는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이란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테러단체 지원 등 이 중동 안정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도 이번 회의의 의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현재 회의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네. 미국 정부의 그 이란 외교 정책에 대한 불만 때문에 이 걸프 협력회의 국가들하고 관계가 좀 소원해졌다 이런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의에서 그런 갈등 등을 어느 정도 이제 봉합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네.
순위파 왕정 국가인 이 걸프 협력회의 회원국들은 시아파인 이란과 갈등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란에 대한 제재 해제에 반대를 하고 좀 더 강경한 태도를 취할 것을 요구하면서 미국이 이란과 핵협상 합의를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갈등을 빚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우디는 올 초 이란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하게 됐고요.
네.
또 이제 미국의 이 시리아와 예멘 사태 대응에도 이 사우디 등이 불만을 표시했었는데요. 미국 정부는 정치적인 해결을 강조하고 있죠. 하지만 사우디 등은 좀 더 강력하고 직접적인 개입을 요구했었습니다. 특히 이 예멘 사태를 두고도 이란과 사우디가 대립하고 있는데요. 이란은 예멘 후티 반군을 지원하고 사우디는 반군에 대한 공습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ISIL 대응 작전을 위해서 이들 국가와의 협력이 또 지원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사우디를 비롯한 걸프협력회의 회원국들은요. ISIL을 겨냥한 미군 주도 국제연합군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최근 ISIL 격퇴작전의 진전을 설명을 하고요. 또 ISIL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네.
미국 정부는 앞서 이 ISIL에 대한 이 공세가 최근에 진전을 보이고 있고 ISIL이 수세에 몰리고 있다. 이런 이제 입장을 밝혔었죠. 그리고
네.
지난주에도 이 ISIL을 겨냥해서 이라크에 200명 정도의 병력을 증파하고 또 공격 헬기를 비롯한 무기들을 추가로 지원하는 계획을 밝힌 바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걸프협력회의 회원국들에도 더 많은 협력을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말씀하신 이 미국과 이들 걸프협력회의 회원국들 간의 갈등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요.
네.
이런 우려와 관련해서 오바마 대통령은 중독 지역 안보를 위한 미국의 의지를 확인을 하면서 또 이란에 대해서는 지역 안정을 해치는 행동에 대해서 좀 더 강경한 대응 방침을 밝힐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미국 백악관은 앞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회의 중에 이 중동 지역에 대한 특히 이 순위파 걸프협력회의 국가들에 대한 추가적인 군사 지원 계획도 밝힐 것이라고 공개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어제 오바마 대통령하고 이 사우디의 살만 국왕하고의 회담에서는 어떤 의견이 오갔습니까?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 백악관이 이 회담 내용에 대해서 성명을 밝힌 게 있는데요.
네.
이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두 정상이 이 지역 분쟁을 완화하기 위한 이 포괄적인 접근의 중요성에 동의를 했고요. 또 이란의 도발적인 행동이 지역 안정에 제기하는 도전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이 사우디가 군사 개입한 예멘에서 휴전이 이루어지고 사우디가 예멘 전역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에 나선 데 대해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하고요.
네.
또 백악관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이 살만 국왕과의 회담에서도 ISIL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자, 이 사우디에 이어서 오바마 대통령이 또 유럽을 찾게 되죠?
네, 영국과 독일을 잇따라 방문하게 되는데요. 런던에서는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테러 대응과 유럽 난민 사태, 또 국제 경제 등 다양한 의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또 독일에서의 이 정상회담도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앙겔라 메르켈 총리를 비롯해서 캐머런 영국 총리, 또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 등 미국을 비롯한 서방 주요국 정상들이 함께 정상회담을 갖게 됩니다.
네.
비공식 회담인데요. 역시 이 다양한 국제 현안들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지구촌원을 이번에는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중국의 새 인구 통계 자료가 나왔네요.
네, 중국 국가통계국이 어제 발표한 자료인데요. 지난해 11월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인구가 13억 7,3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이 됐는데요. 전체 인구의 1.55%를 표본 조사에서 추산한 그런 수치라고 합니다.
네.
국가통계국이 지난 2010년에 이어서 5년 만에 이제 지난 2015년 11월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인데요. 당시에 비해서 2.5% 인구가 증가했고요.
네.
연평균 증가율로 보면은 0.5% 정도인데 그 전 기간에 비해서는 인구 증가율이 다소 둔화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중국에서 인구 고령화가 또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수십 년 동안 유지해왔던 한 자녀 정책을 없애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두 자녀 정책을 대신 이제 제시를 했죠.
예. 고령 인구 비율은 어떤가요?
이번 조사에서도요, 고령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령별로 봤을 때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1억 4,400만 명으로 집계돼서 전체의 10%를 넘었는데요.
네.
이는 2010년 조사와 비교해서 1.6% 정도 더 증가한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고령화를 나타나는 경향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네.
남녀 성비도 흥미로운데요. 남자가 중국 인구 중에 51.2%, 여자는 48.8%라고 하는데요. 남녀 성비는 5년 전에 비해서 다소 준 것이라고 합니다.
네. 또 인구의 도시 집중화도 또 심화되고 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 총 인구의 55%가 넘는 7억 6,750만 명의 사람들이 도시나 아니면 이제 도시화된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요.
네.
2010년에 49.8%에 비해서 크게 증가한 것이고요. 이렇게 도시와 농촌 간 인구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중국 인구가 지난 5년 동안 2.5% 늘었는데요. 앞서 이 중국 인구가 2050년 년에 정점을 찍을 거란 예상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중국의 인구가 이제 지난 2015년 기준으로 13억 7,300만 명으로 조사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앞서 중국의 인구 정책 책임자는요. 지난 3월 전인대에서 중국의 인구가 14억 5천만 명까지 증가했다가 2050년에 정점을 찍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감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특히 이 당국자는 지난해 말 실시한 두 자녀 정책으로 인해서 2050년 중국의 노동 인구가 3천만 명 이상 늘어나고 또 고령화 인구 비율도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하지만 그때까지 산하제한 정책, 그러니까 2050년 인구가 정점을 찍을 때까지 두 자녀 정책, 산하제한 정책을 폐지할 계획은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었습니다.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영국에서 올해 90세가 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생일을 축하하는 행사가 열리고 있죠.
네, 영국 의회의 공식 행사를 비롯해서요, 영국 전역에서 여왕의 생일을 축하하는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또 영국 외에도요, 다른 나라에서도 이 행사를 보기 위해서 관광객들이 평소보다 많이 모여 있다고 하는데요.
네.
데이빗 캐머런 영국 총리는 여왕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이 의회에서 헌사를 낭독할 예정인데, 영국 여왕이 변함없이 영국 또 영연방에 힘이 되고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합니다.
네.
또 영국 언론들도요, 다양한 여왕 관련 특집 기사를 싣고 축하하는 분위기를 더 북돋우고 있습니다.
네, 왕실의 공식 행사는 없나요?
영국 왕실은 이 90살 생일을 맞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 개인 또 가족 사진을 공개를 했는데요. 사진을 보면 여전히 정정한 모습입니다.
네.
여왕의 오늘 이제 공식 행사는 남편 필립 공과 함께 윈저성 주변에 마련된 여왕의 길이라는 이 새로운 길의 현판 개막식에 참석할 예정이 있고요. 오늘 정오에는 영국 각지에서 생일을 축하하는 축포가 발사가 되고 저녁에는 여왕 등 왕실 가족이 참석한 축하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네.
한편 이런 가운데 영국 사회 일각에서는요, 이제는 시대에 많이 뒤진 군주제를 폐지해야 한다, 또 이런 국민 투표를 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느 소식이 있습니까?
네, 뉴욕주 예비선거에서 10만 명 이상의 유권자가 선거 명부에서 누락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주 법무장관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미시간주 플린트시 납중독 사태와 관련해서 공무원 3명이 형사 입건됐다는 소식, 또 미국 20달러 지폐에 흑인 여성이 등장하게 됐다는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뉴욕주에서 예비선거가 실시됐죠?
네, 그렇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이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이 민주당과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각각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죠.
예. 자, 이번 승리로 인해서 클린턴 후보는 뭐 이변이 없는 한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을 가능성을 굳혔다고 봐야 되겠고요.
네.
또 트럼프 후보도 7월 전당대회 전에 후보 지명에 필요한 대의원을 확보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을 또 되살렸는데요.
네.
그런데 이날 투표 과정에서 좀 잡음이 있었나 보네요.
네, 이 투표소에 갔던 많은 사람이 투표를 하지 못하고 돌아서야 했습니다. 이 선거인 명부에 이름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네.
뉴욕시 브루클린 지역이 특히 문제였습니다. 지난 2015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5달 동안에 12만 5천 명 이상의 민주당 유권자들의 이름이 이 선거인 명부에서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네.
이에 따라서 에릭 슈나이더맨 뉴욕주 법무장관이 어제 수사에 들어간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어떻게 해서 유권자들의 이름이 빠졌을까요?
네. 이 뉴욕 지역 방송 WNYC의 보도를 보면요. 이 민주당 선거 명부에서 누락된 12만 5천 명 가운데 1만 2천 명은 다른 곳으로 이사가서 빠졌고요. 11만 4천 명은 활동하지 않는 유권자로 표시가 되면서 빠졌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거나 또 활동하지 않는 유권자를 선거 명부에서 빼는 게 원래 규정에 따른 것 아니겠습니까?
뭐 원래는 그렇긴 합니다만 네. 이 너무 많은 사람이 빠졌으니까 그게 좀 문제라는 겁니다. 이 12만 5천 명이라는 숫자는 원래 지난 1일에 보고된 이 누락자 수의 두 배가 넘는 것이고요.
네.
또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도 지나치게 많다는 겁니다. 이 같은 기간 뉴욕주의 62개의 카운티 가운데 이 민주당 유권자 수가 줄어든 곳은 7개에 불과했고요. 이 나머지 다른 곳은 오히려 늘었는데 이 브루클린 지역만 유독 이렇게 많은 사람의 명단이 누락됐다는 겁니다.
네. 뭐 이번에 뉴욕주 투표 열기가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네.
명단에 이름이 없어서 헛걸음하고 온 사람들 많이 실망을 했겠네요.
네. 이 명단 누락도 문제였지만요. 이 투표소가 제시간에 문을 열지 않아서 투표를 하지 못한 사람도 있었고요. 또 일부 투표소에서는 기계의 고장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닉 벤슨 뉴욕주 법무장관실 대변인은 예비선거 당일이었던 지난 화요일 오후에만 이 700통이 넘는 항의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 빌드 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 누락된 유권자들을 모두 다시 선거 명부에 다시 올려놓아야 한다고 말했고요. 아, 브루클린 선거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빠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 같은 사태에 대해서 민주당 후보들은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네, 뉴욕주에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에게 패한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은 이 터무니없는 일이 일어났다면서 비판했습니다. 샌더스 후보는 또 민주당이나 공화당에 등록한 유권자만 참여할 수 있는 이 뉴욕주의 폐쇄형 선거제도도 비판했는데요.
네.
이 무소속 유권자들은 이번 뉴욕주 예비선거에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네, 이 샌더스 후보가 무소속 유권자들한테서 또 인기가 높은 편이죠.
맞습니다. 아, 이들은 화요일 예비선거에 참여할 수 없었던 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건데요.
네.
약 1,100만 명에 달하는 뉴욕주 유권자들 가운데 300만 명가량이 이 무소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 클린턴 후보 측 역시 이번 사태에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아, 존 포데스타 클린턴 선거운동본부 위원장은 인터넷 단문 사이트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모든 유권자는 투표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미시간주 플린트시 납중독 사태와 관련해서요. 이 공무원들이 형사 혐의를 받게 됐다면서요.
네. 미시간주 플린트시 검찰이 수요일 관련 공무원 3명을 형사 입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 플린트시 수질 감독관인 마이크 글래스고우, 또 미시간주 환경 감독국의 마이크 프라이스비, 미시간주 환경보호청에서 미시간주의 랜싱시 식수를 담당했던 스티브 부시 씨, 이렇게 세 명이 입건됐습니다.
예, 이들이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건가요?
네, 공무상 중대 벌법 행위를 저지르고 증거 조작을 시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데요.
네.
당국은 이들이 플린트시의 납수치를 인위적으로 낮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수중 납수치를 잴 때 수치가 높은 가정들을 의도적으로 피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빌 슈티 미시간주 법무장관의 발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They had a duty to protect the health of families and citizens of Flint. They failed.
네, 슈티 미시간주 법무장관은 세 사람이 플린트 시민의 과정, 플린트 시민과 또 가정의 건강을 보호해야 했는데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납중독 사태에 대한 조사는 계속 진행 중이어서요. 이 앞으로 추가로 혐의를 받는 사람이 나올 수 있는데요. 슈티주 법무장관은 직위 여하를 막론하고 수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플린트시 주민 반응 어떻습니까?
네, 이제 시작일 뿐이고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이 주정부 최고위 선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건데요. 플린트시 주민들은 그동안 이 릭 스나이더 주지사의 사퇴를 요구해왔습니다.
네, 자, 어떻게 하다가 플린트시의 수돗물이 납으로 오염된 건지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네, 이 플린트시는 당초 이 5대호의 하나인 휴런 호수의 물을 끌어다 쓰면서 이 디트로이트시에 사용료를 냈는데요. 이 사용료를 좀 아끼기 위해서 플린트시 정부가 2014년 4월에 식수원을 플린트 강으로 돌렸습니다.
네.
하지만 이 플린트 강에서 물을 끌어오는 수도관이 오래돼서 부식됐고요. 또 새로운 수도관은 여전히 건설 중이었습니다. 게다가 플린트 강물은 좀 부식성이 강해서 특별히 약물 처리를 해줘야 하는데요. 이 부분이 간과됐습니다.
네.
그 결과 노후화된 수도관에서 녹물이 녹아내렸는데 납성분까지 포함돼 있었고요. 또 이런 물이 각 가정에 흘러들어간 겁니다.
네, 뭐 녹도 안 좋지만 특히 납이라는 게 인체에 상당히 해롭죠?
네, 맞습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학습 장애와 이상 행동, 정신 지체 등 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데요.
네.
실제로 플린트에 사는 어린이들이 이 납중독에 걸렸다는 사실을 한 소아과 의사가 밝혀냈습니다. 이 의사가 이 피부 발진이나 탈모 증상을 보이는 아이들이 늘어나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아이들의 혈중 납수치가 예전보다 2배, 뭐 심하면 3배나 높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주민들이 반발을 해서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요.
네.
법원이 주민들 집단 소송을 기각했다고요?
네, 이 존 코벳 오미하라 판사가 화요일 사건을 이 본안에 따라서 재판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밝혔는데요. 오미하라 판사는 연방 식수 안전법을 근거로 해서 위해서 이 주민들의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주민들은 헌법 조항을 근거로 정부의 시민권 침해에 대한 손해보상을 받고자 했습니다.
네. 그런데 릭 스나이더 미시간 주지사가 앞으로 30일 동안 플린트 수돗물을 마시겠다고 밝혔네요.
네. 스나이더 주지사가 18일 플린트시의 한 가정을 방문해서 자신이 앞으로 30일 동안 플린트 수돗물을 마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카렌 위버 플린트 시장은 아직 시민들에게 플린트 수돗물을 마셔도 된다고 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면서
네.
스나이더 주지사가 진정성을 보이고 싶다면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이 30일 동안 생활을 하라 이렇게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플린트 시민들이 이 스나이더 주지사를 소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도 한데요.
네.
이 소환 투표가 실현되지 않더라도 이 정치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자, 미국 달러화 지폐에 이제는 여성, 그것도 흑인 여성이 등장하게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어제 20달러 지폐 앞면에 흑인 노예 해방 운동가인 해리엇 터브만의 초상을 넣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재무부가 해리엇 터브만을 선정한 이후 EU 이 잭 루 재무장관의 설명으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Harriet Tubman is one of the great American stories. A woman born a slave, illiterate for her whole life, she brought many, many people out of slavery.
네, 잭 루 장관은 이 노예로 태어난 해리엇 터브만이 평생 목숨을 걸고 이 지하 철도를 통해서 많은 노예를 구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네.
또 여성 참정권 운동에도 참여를 했고 남북 전쟁 당시에는 북군을 위해서 첩보원 역할을 하는 등 미국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재무부가 미국 달러화 지폐에 여성을 넣기로 한 게 오래전에 결정된 일이죠.
맞습니다. 이 재무부는 지난해 6월이었죠. 이런 사실을 발표하면서 누구를 모델로 하면 좋을지 미국인들에게 의견을 보내달라고 했는데요. 재무부는 원래 20달러 지폐가 아닌 10달러 지폐 도안을 바꿀 예정이었습니다. 이 초대 재무장관인 알렉산더 해밀턴의 초상을 빼고 이 대신에 여성을 넣겠다는 거였는데요.
네.
하지만 예기치 못했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네, 해밀턴을 빼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거죠.
네, 어떻게 이 미국 지폐에서 초대 재무장관의 초상을 뺄 수 있느냐 이렇게 항의가 들어왔는데요.
네.
이 알렉산더 해밀턴은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이 미국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네.
게다가 푸에르토리코에서 가난한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나서 미국에 온 이민자 출신이기도 합니다. 특히 요즘 알렉산더 해밀턴의 삶을 다룬 뮤지컬 가무극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도 한몫을 했는데요. 이 뮤지컬 해밀턴의 삽입곡 잠시 들어보시죠. The $10 founding father without a father got a lot farther by working a lot harder by being a lot smarter by being a lot. 네, 이 뮤지컬 덕분에 미국인들 사이에서 이 해밀턴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요.
네.
그러면서 이 해밀턴을 미국 지폐에 그대로 남겨둬야 한다는 목소리도 더불어서 커진 겁니다. 이 잭 루 재무장관도 이 뮤지컬을 봤다고 하는데요. 또 뮤지컬 해밀턴의 노래와 가사를 쓴 린 마누엘 미란다 역시 루 재무장관에게 해밀턴의 초상을 빼지 말아달라고 직접 부탁까지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20달러 지폐를 대신 바꾸기로 한 거네요.
네. 여론에 밀려서 이렇게 결정을 바꾼 건데요.
네.
이 같은 결정에 대해서 잘된 결정이란 그런 좋은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달러 지폐에는 7대 대통령 이 앤드루 잭슨의 초상이 들어있는데요. 이 잭슨은 당시에는 이 전쟁 영웅으로 인기를 끌었지만 강력한 노예제도 지지자였던 데다가 또 원주민 인디언들을 강제로 이주시킨 정책 때문에 최근 들어서 아주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네.
하지만 20달러 지폐에서 이 잭슨 대통령의 초상이 완전히 빠지는 건 아니고요. 이 뒷면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앞면에는 해리엇 터브만의 초상을 넣고 뒷면에 잭슨 대통령의 초상을 넣는다는 겁니다.
네. 그럼 다른 지폐 도안은 바뀌지 않는 건가요? 원래 이번에 10달러 지폐 도안을 바꿀 차례라고 하던데요.
네. 재무부는 10달러와 함께 5달러 지폐 도안도 바꿀 예정입니다. 이 10달러 지폐의 경우에는 앞면에는 해밀턴의 초상을 그대로 살리지만 이 뒷면에 수잔 안소니와 같은 여성 참정권 운동가 5명의 초상을 넣습니다. 그리고 5달러 지폐는 앞면에 지금 에이브라임 링컨 대통령의 초상이 있는데요. 링컨 대통령의 초상은 그대로 두고 뒤에 이 흑인 민권 운동가 마틴 루터 킹, 흑인 여가수 마리안 앤더슨 그리고 전 퍼스트 레이디 엘레노아 루즈벨트의 초상을 그려넣을 예정입니다.
네, 미국 집회에 여성이 들어가는 게 이번이 처음인가요?
아닙니다. 이 19세기 초에 1달러 은퇴원 집회에 이 초대 퍼스트 레이디 그러니까 초대 조지 워싱턴 대통령 부인이었던 마사 워싱턴의 초상이 들어간 일이 있고요.
네.
또 19세기 중반에 미국 원주민 여성 포카 혼타스의 초상이 들어간 일도 있습니다만 오래 사용되지 못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재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에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죠. 크리스티나 페리가 부릅니다. Thousand Years 들어보시죠.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최근 지구촌 곳곳에서 연달아 강력한 지진이 발생하면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특히 일본과 에콰도르는요, 이른바 불의 고리에 놓여있는 나라들이라서 일각에서는 이 불의 고리가 혹시 풀린 게 아니냐는 공포감까지 일고 있는데요. 뉴스따라잡기 오늘은 환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한 불의 고리와 지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입니다.
지구의 모습.
다 아시다시피 지구는 둥근 원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구조론에 따르면 이 둥근 지구의 표면은 여러 개의 거대한 안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약 80km에서 100km 두께에 달하는 이 거대한 안반을 지각판, 지각 또는 그냥 판이라고 합니다. 이 지각판은 다시 땅을 덮고 있는 대륙판과 바다를 덮고 있는 해양판으로 나뉩니다. 이 판 구조로는 지구의 모습을 설명하는 어디까지나 과학 이론인데요. 수많은 관측과 증거들로 확고한 이론으로 자리 잡긴 했지만 아직 과학 법칙으로 확정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각종 자연재해나 지진 등 지구의 활동을 설명하는 데 가장 많이 이용되는 중요한 이론입니다. 즉 거대한 지각판과 지각판이 서로 충돌할 때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하면서 지진이나 화산 폭발 같은 게 일어난다는 거죠. 현재 지구의 지각판은 크게 남극판과 남미판, 북미판, 아프리카판, 유라시아판, 필리핀판, 태평양판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중국, 러시아, 유럽 등과 함께 유라시아판에 속해 있습니다.
Our top story this morning, the search for survivors amid deadly earthquakes in Japan. Rescue efforts are underway in the
지난 4월 14일 밤 일본 규슈섬 구마모토현에서 규모 6.5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불과 이틀도 안 돼서 16일 새벽 이번에는 더 강력한 7.3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일본에서 이렇게 자주 지진이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판 구조론에 따르면 일본은 무려 4개의 지각판, 즉 유라시아판과 필리핀판, 태평양판, 북미판이 서로 맞닿아 있는 부분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핏 운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지구과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일본이라는 나라가 생겼다고 하는 게 과학적이라고 합니다. 오랜 지진과 화산 활동을 거치면서 대륙에서 떨어져 나가면서 생긴 나라가 바로 일본이라고 하네요.
지진이 일어나는 이유.
판 구조론에 따르면 지구의 표면을 덮고 있는 거대한 지각판들은 대류에 의해서 밀리기도 하고 에너지를 응축하면서 판과 판끼리 부딪히거나 멀어지는 등의 지각 활동을 합니다. 이 판과 판이 어떻게 움직이고 부딪히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도 달라지는데요. 두 개의 판이 정면으로 부딪히면 이 두 개의 판은 서로를 강하게 밀면서 산의 형태를 형성합니다. 히말라야 산맥이나 로키 산맥 같은 거대한 산맥들이 바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만약 한 판이 다른 한 판 밑으로 들어가면 땅이 움푹 꺼지는 침강 지역이 만들어지면서 갈라지고 녹는 현상 같은 게 발생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종종 마그마가 지표면으로 올라오면서 화산이 분출하기도 합니다. 만약 두 판이 서로 미끄러져 들어가면 단층이 만들어지는데요.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샌 안드레아스 단층이 대표적인 단층입니다. 지진은 거대한 지각의 움직임이 일어나는 이 세 가지 상황 모두에서 다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불의 고리, Ring of Fire.
A magnitude 6.1 earthquake struck off the coast of Ecuador on Wednesday, just days after a major quake hit the country.
4월 20일 에콰도르 앞바다에서 규모 6.1의 지진이 또 발생했습니다. 필리핀에서도 같은 날 규모 5.0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일본, 바누아투 공화국, 남태평양 통과 등 요즘 계속해서 지진 발생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들 나라의 공통점은 모두 불의 고리에 위치한 곳이라는 점입니다. 불의 고리란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일본을 거쳐서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멕시코, 미국, 캐나다 등 이 태평양 연안 지역에 이르는 무려 4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고리 모양 또는 말발굽 모양의 지진, 화산대를 말하는데요. 환태평양 조산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불의 고리는 가장 거대한 두 개의 지각판인 태평양판과 유라시아판이 서로 맞물리는 경계지역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강력한 지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지진의 약 90%가 이 불의 고리에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 강진의 81%가 다 불의 고리에서 발생했습니다. 또 불의 고리에는 약 452개의 화산이 있는데요. 전 세계 활화산의 75% 이상이 이곳에 몰려 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일본에 이어서 에콰도르에서도 지진이 발생하자 혹시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게 아니냐 의혹을 제기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 두 지점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충돌하면서 발생한 에너지가 다른 쪽으로 전유돼 발생했다고 보는 건 무리가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즉 불의 고리에서는 이미 수천 년부터 활발한 지진 활동이 있었고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라고 하겠습니다.
지진 대처법.
지진이 발생하면 높은 건물이 더 안전할까요? 낮은 건물이 더 안전할까요? 많은 분들이 낮은 건물이 더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그런데 이 건물의 높낮이는 사실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 건물이 내진 설계가 돼 있는지 집안은 어떤지 등에 따라서 더 안전한가, 더 안전하지 않은가로 갈라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진 설계는 안 돼 있으면서 벽돌로 지은 건물일 경우 1층은 마치 빈대떡처럼 깔리게 되고요. 그 위층들은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이 경우 높은 건물인지 아닌지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다만 계단 근처나 현관문 근처가 그나마 피신할 수 있어서 안전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주택이나 상업용 건물은 내진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이 고층 건물일 경우 지진의 흔들림이 더 심하게 느껴지긴 하지만 낮은 건물이 지진의 초기 진동에 더 심각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가 더 클 수 있다고 합니다. 지진 피해는 이 건물 자체가 무너지는 일보다는 건물 안에 가구나 물건들이 떨어지면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집안에서 지진을 감지했다면 튼튼한 책상이나 긴 의자 아래, 화장실 같은 집안의 안쪽으로 피하는 게 좋고요. 창문가나 거실은 피하고요. 방석이나 이불 등으로 머리와 몸 등을 보호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집 밖에 있을 때는 건물이나 나무, 가로등 같은 것에서 멀리 떨어지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지진과 불의 고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제니퍼입니다. English with you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다양한 표현들을 익히는 시간입니다. So let's get started today. 오늘의 영어 표현은 to look put together. To look put together 입니다. 네, 미국에서는 casual Friday라고 해서 매주 금요일을 캐주얼한 복장, 그러니까 정장 차림을 아닌 편안한 옷을 입고 출근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저도 매주 금요일엔 되도록이면 편안한 복장으로 출근하고 있는데요. 그럼 먼저 제가 친구 애슐리와 casual Friday에 대해 나눈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to look put together 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You look so nice today.
Really?
Yeah.
No, actually, it's just casual Friday.
Wow, you look very put together.
Wow. No, get it, girl. Do you have any fun St. Patrick's Day plans?
I am actually going to a board meeting.
That's kind of interesting. It'll be a lovely work-filled weekend. You don't have to travel, right? It's in D.C. or do you have to go somewhere?
Out in Virginia.
Very nice.
제가 지난 금요일 친구 애슐리를 만났는데요. 애슐리는 저에게 You look so nice today. You look so nice today. 오늘 정말 멋져 보이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No, actually, just a casual Friday outfit. 그냥 casual하게, 그러니까 평상복 차림으로 편안하게 입는 건데 뭐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애슐리는 Well, you look very put together. Well, you look very put together. 라고 하더라고요. Even though it was Friday, I was simply wearing dark jeans and a pink blazer, and my friend Ashley commented on how I look very put together. 오늘의 영어 표현, to look put together. To look, L-O-O-K, put, P-U-T, together, T-O-G-E-T-H-E-R, to look put together 인데요. To look put together means that a person is cleaned, groomed, dressed nicely, and they make sure that they look presentable. Put together는 부품 등을 조립하다, 이것저것을 모아 만들다, 준비하다는 뜻이 있는데요. 앞에 동사 look, L-O-O-K, look를 붙여 someone looks put together 하면 누군가 단정해 보인다, 잘 차려입는 것처럼 보인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Well, you look very put together. You look very put together는 너 오늘 옷 정말 잘 차려입는 것처럼 보여 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You look so nice today.
Really?
Yeah!
No, actually, it's just casual Friday.
Well, you look very put together. Wow.
No,
get it, girl. Do you have any fun St. Patrick's Day plans?
I am actually going to a board meeting.
That's kind of interesting. It'll be a lovely work-filled weekend. You don't have to travel, right? It's in D.C. or do you have to go somewhere?
Out in Virginia.
Very nice.
네, 본문에서 애슐리는 저에게 Well, you look very put together 라고 했죠. 네, 오늘의 영어 표현 To look put together 단정해 보이는, 옷을 잘 차려입는 것처럼 보이는 To look put together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리차드 샌더슨의 She's a Lady 들으시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이어집니다. 애청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Some days she's an eagle flying high, reaching for heights unforeseen, trying to cope with the body of a woman and the mind of a child she'd left behind, the child she'd always been. She's a la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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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dy. She'll always be in my heart, even in the end, as the star. She's a lady, lady, lady. Free.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10년 4월 21일 오늘. 소설 톰소여의 모험으로 유명한 미국의 대표 작가 마크 트웨인이 사망했습니다. 마크 트웨인의 본명은 새뮤엘 레몬 클레멘스로 그는 1835년 미국 중서부 미주리주의 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마크 트웨인은 어려운 생계를 돕기 위해 어렸을 적부터 인쇄소의 견습공과 미시시피강의 수로 안내인 등 다양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시시피강을 무대로 한 그의 경험들은 이후 트웨인의 작품 세계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트웨인은 30살 때 단편소설 캘리베러스 군의 명물 뛰어오르는 개구리를 발표해 명성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트웨인은 1876년 톰소여의 모험과 1884년 허클베리 핀의 모험 등을 잇따라 발표해 큰 인기를 얻게 됩니다. 허클베리 핀의 모험은 톰소여의 모험과 함께 주인공들이 미시시피강을 중심으로 펼치는 모험담을 그린 내용으로 마크 트웨인은 허기라는 주인공의 눈을 통해 사회의 위선과 불의를 비판했습니다. 이후 왕자와 거지, 전쟁을 위한 기도 등 많은 작품을 남긴 마크 트웨인. 그는 오늘날까지 미국 근대 문학의 아버지로 불리며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1960년 4월 21일 오늘. 브라질의 계획도시인 브라질리아가 브라질의 새 수도로 발표됩니다. 브라질의 옛 수도는 리우데자네이루였습니다. 하지만 1955년 브라질의 대통령 후보였던 주셀리노 쿠비체크는 수도를 브라질리아로 옮길 것을 약속합니다. 해안을 따라 집중되어 있는 인구를 분산시키고 내륙을 개발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이후 대통령에 당선된 쿠비체크 대통령은 50년을 5년으로라는 구호 아래 브라질의 현대화와 신수도 건설 등 대대적인 정책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1957년 리우데자네이루로부터 북서쪽으로 900km 정도 떨어진 중부 고이아스 고원에 브라질리아 건설이 시작됩니다. 수도 건설을 맡은 사람은 천재 건축가인 루시오 코스타와 UN 빌딩 설계자였던 오스카 니마이어였습니다. 이들은 브라질리아를 아름다움과 위엄, 그리고 미래 지향적인 요소를 아우르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Z기 모양의 계획도시 브라질리아는 현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